VOA 세계뉴스입니다. 중국 전투기 21대가 어제 또다시 타이완 해협에 대거 출연해 중간선 인근을 비행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전 6시 중국군 소속 항공기 29대와 해군 함정 4척이 타이완 인근에서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젠10 전투기 17대와 젠16 전폭기 4대는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중간선 남서부 인근을 왕복 비행한 뒤 돌아갔다고 항적 지도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상황을 계속 감시하는 한편 공군기와 해군 함정, 지상 미사일 체계 대응 태세를 지시했습니다. 중국은 전날에도 젠10 전투기 19대가 같은 지역 인근을 비행했었습니다. 타이완 해협 중간선은 중국과 타이완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했던 비공식 경계선으로 중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어제 국무부가 타이완에 200기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100기의 대레이더 미사일, 함미사일 등 6억 1,900만 달러 규모의 무기와 장비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어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와 전화통화를 갖고 개발도상국 부채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리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다자간 틀 안에서 개도국 부채 문제 해결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오늘 보도했습니다. 리 총리는 또 저소득 국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당사국들이 공동행동에 나서고 공정한 책임을 공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최근 중국 경제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는 세계 경제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으며 앞으로도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또 개도국 부채 위기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의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태도와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 경제가 유동성과 활동 증가로 반등할 것으로 분석하면서 전 세계 성장의 3분의 1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동부 바흐무트에서 퇴각할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세르히 라흐마닌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은 어제 현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만간 아마도 바흐무트를 떠나야 할 것이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곳을 사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라흐마닌 의원은 러시아에 손실을 입히고 탄약과 자원을 소모하도록 하기 위해 바흐무트 방어는 현재로선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경제고문 알렉산더 로디안스키 씨도 지난 28일 미 CNN 방송에 바흐무트 상황이 어려운 건 비밀이 아니라며 필요하다면 전략적 철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흐무트는 지난해 러시아가 불법 합병한 4개 주 가운데 하나인 도네츠크의 도시로 현재 바흐무트의 절반가량을 점령한 러시아군은 차후 진군의 길목인 이곳에 공세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오늘 전황보고에서 러시아군이 바흐무트를 향해 계속 진격하고 있으며 도시에 맹공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이틀간의 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통해 우리는 국제평화와 경제안정을 위해 러시아가 침략전쟁을 끝내고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할 것을 계속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불행히도 하지만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전쟁으로 또다시 엉망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안날레나 베어복 독일 외교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향해 불행히도 한 개의 G20 회원국이 다른 19개국 모두가 G20 본래 현안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카트린 콜론나 프랑스 외교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에너지, 물가 상승 측면에서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가 피해를 입었다며 G20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성명에서 많은 서방 대표단들이 경제 실패의 책임을 러시아에 전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 비전을 제시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미 한일 세 나라가 최근 실시한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이 3국 협력을 증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의 한국 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촉구하는 법안이 재발의됐습니다. 내일 폭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 북부는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는 0도에서 1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 비전을 제시했다며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미 한일 협력을 계속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 묘사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윤 대통령은 한일 두 나라가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일본과 더 협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답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President Yoon, he's articulated a vision for a more cooperative, future-oriented relationship with Japan.
이어 우리는 이 비전을 매우 지지한다며 우리 세 나라가 21세기에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미한일 삼각공조는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유하는 역내와 국제적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기회를 얻기 위해 3국 협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최근 몇 달간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데 박수를 보낸다며 일본과 한국이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역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점에 고무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applaud. We do applaud both the Republic of Korea President Yoon and Japanese Prime Minister Kishida.
그러면서 우리는 양자적으로도 견고한 동맹국으로 계속 남아있겠지만 3자라는 맥락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미국과 조약 동맹 간 양자협력은 중요하지만 3자협력도 그렇다면서 3자협력은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투자한 분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일본 정상과 3국 정상회담을 열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웬디 셔먼 부장관, 성김 대북 특별 대표 등이 여러 차례 3자 회동을 한 사실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맹국 사이엔 그들이 논의할 문제들이 남아있다며 최근 몇 달 동안 일본과 한국 간 양자 접촉이라는 맥락에서 본 것과 같은 진전을 계속할 수 있는 생산적인 방법을 찾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There remain issues for our allies to work out among themselves, to discuss among themselves, and we hope to find a.
이어 그런 노력은 우리가 지난 2년간 일본, 한국, 미국의 3자 간 접촉에서 본 진전을 기반으로 삼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최근 러시아가 한국 정부의 대러 제재 확대 결정에 한반도 안정을 위한 협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는 한반도 평화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있는 나라의 권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건 주로 한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I think principally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under the purview of the countries on the Korean Peninsula.
이어 물론 한국은 우리의 조약 동맹이라며 우리는 북한에 의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한국의 안보와 일본의 안보에 대해 확고한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ICBM 시스템, 탄도미사일 발사, 그 외 악의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에 직면해 그런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의도는 우리의 궁극적인 정책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를 의미 있게 진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테러 지원국인 북한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항상 주시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동맹인 한국, 일본과 더불어 인도태평양 내 다른 동맹, 파트너, 그리고 물론 미국과 미국민에게 가하는 모든 위협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 한일 세 나라가 최근 실시한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이 3국 협력을 증진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밝혔습니다.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강화하겠다는 3국의 의지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방위성은 미국과 한국, 일본이 최근 실시한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당국자는 지난달 28일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관련 질문에 이번 훈련은 영내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3국 협력을 증진하고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면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강화하겠다는 세 나라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2월 18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탄도미사일이 일본 베타적 경제수역에 낙하한 데 이어 20일에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잇따라 발사하는 등 영내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어려운 안보 환경 속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아타구함이 지난 2월 22일 일본 해역에서 미한 해군 구축함들과 탄도미사일 정보 공유 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전술 훈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위성 당국자는 미한일 3국이 연합훈련의 다양한 측면에 논의해왔으며 훈련 시기와 내용이 조율되면 훈련을 진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훈련 계획에 있어서 북한의 반복적인 탄도미사일 발사 등 현재의 엄중한 안보 환경이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지난달 22일 보도자료에서 미한일 세 나라가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훈련에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유도탄 구축함 USS 베리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아타구함, 한국 해군 구축함 세종대왕함이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이 우리 군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동맹인 일본 한국과의 삼자관계에 힘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합참은 이날 미 한일 3국이 이번 훈련을 통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대응체계를 더욱 확고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일은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 가상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하고 표적 정보 공유를 통해 탐지와 추적, 요격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특수전부대가 지난달 초 연합특수작전훈련, 일명 트위크 나이프에 돌입해 진행 중이라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미한 특수전 요원들이 항공기 화력 유도 훈련을 통해 전시의 적 지역 표적을 화공 화력으로 정밀 타격하는 작전 수행 절차를 숙달하고 있습니다. 티크 나이프 훈련은 특수부대가 항공 지원을 받아 적진 내부로 침투하는 등의 특수 작전을 숙달하는 훈련으로 핵시설을 타격하거나 적 수뇌부를 제거하는 작전이 포함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하늘의 전함으로 불리는 미 공군 특수전 항공기 AC-130J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훈련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대규모 미한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적 도발에 압도적 응징태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1990년대부터 티크 나이프 훈련을 연례적으로 해왔지만 특수부대의 적진 침투라는 민감한 작전 내용으로 인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이 북한 정권을 대리해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개인과 기관의 독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올해 첫 대북 조치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활동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기관 세 곳과 개인 두 명에 대해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일 보도자료에서 북한 정권 혹은 조선노동당의 기관, 기구 또는 통제 주체인 칠성무역공사와 조선백호무역공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칠성무역공사는 북한 정권을 대리해 외화를 벌고 정보를 수집했으며 정보 요원에게 위장 신분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조선백호무역공사는 북한 인민무력부 소속으로 1980년대부터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예술과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북한 정권을 위한 자금을 창출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두 개 기관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를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의거해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행정명령 13687호는 구체적인 사유 없이 북한 정부 관계자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날 제재 명단에는 북한 국적자 황길수와 박화성, 그리고 이들이 콩고 민주공화국에 설립한 회사인 콩고 아콘드도 포함됐습니다. 해외자산 통제실은 황길수와 박화성이 민주콩고 지방정부의 건설과 동상 건립 사업을 수주해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이 카메룬 은행의 민주콩고 지점에 미국 달러용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 정권에 물품이나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대통령 행정명령 13810에 의거해 제재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의 이번 제재는 미국 정부의 올해 첫 독자 대북 조치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2022년 총 9번에 걸쳐 43건에 대한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날 제재가 부과된 기관 3곳과 개인 2명 중 4개 대상은 이미 유럽연합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앞서 EU 이사회는 지난해 4월 칠성무역회사와 백호무역회사, 그리고 황길수와 박화성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재정적 지원을 했다며 제재한 바 있습니다. 브라이언 넷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안보와 영내 안정을 위협한다며 미국은 불안정을 조장하는 이런 활동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북한 정권의 글로벌 불법 네트워크를 겨냥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자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과 이들 간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외에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담배를 수출한 인도의 담배 업체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인정해 30만 달러의 벌금 납부에 합의했습니다. 담배가 북한으로 향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목적지를 중국으로 기재하고 돈은 위장회사로부터 받는 수법을 썼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일 인도 뭄바이 소재 기업 고드프리 필립스 인디아 GPI가 미국의 제재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33만 2,500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태국과 홍콩에 중개인을 내세운 북한에 7만 킬로그램이 넘는 양의 담배를 수출한 데 따른 징벌 조치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GPI는 2015년 11월 북한의 중개회사를 자처한 태국의 한 회사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무상으로 북한에 샘플을 보냈습니다. 당시 GPI는 컨테이너를 가득 채운 담배를 추후 북한으로 수출할 수 있을지를 놓고 고심했는데 회사 관계자들이 내린 결론은 수출 문서에 북한 고객명 혹은 북한이라는 문구를 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GPI는 북한이 주문한 담배 79,200kg을 중국 다렌으로 보내면서 중국이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서류를 꾸몄고 그렇게 다렌에 도착한 담배는 이후 태국의 중개회사에 의해 북한으로 보내졌습니다. 담배 판매 대금 369,228달러 역시 홍콩의 중개회사가 GPI에 송금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당시 자금 이체가 총 5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결과적으로 5건의 송금 모두 미국의 금융망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의도치 않게 미국의 은행이 대북 제재 위반에 연루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GPI가 거래 당시 북한에 담배를 수출한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당시 행동이 수익을 창출하는 물품을 북한 정권에 공급함으로써 미국의 외교 정책에 해를 끼친다는 점 또한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GPI의 벌금액은 47만 5천 달러로 책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GPI가 조사 요구에 협조했고 위반 발생 사실을 지적받은 이후엔 제재 이행 조치에도 적극 협력한 점 등을 참작해 33만 2,500달러가 최종 벌금액으로 결정됐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달러가 사용되거나 미국 금융망이 이용된 거래를 제재 위반 행위로 해석하며 강도 높은 법적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시애틀 소재 기업 탱고카드가 북한과 이란, 쿠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연계된 인터넷 프로토콜과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개인에게 최소 27,720개의 선불카드를 전송한 혐의를 인정해 11만 달러의 벌금을 냈습니다. 또 호주의 물류기업 톨홀딩스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제재 대상 국가와 2,958건의 거래를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해외자산통제실과 613만 달러를 벌금으로 냈으며 캐나다에 본사를 둔 TD뱅크는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직원들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돼 2021년 12월 11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아울러 2021년 2월에는 미국 애틀랜타의 금융서비스 업체 비트페이가 북한 등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인정해 50만 7천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소재 제지 업체 PTBMJ사와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아랍에미리트의 담배 필터 제조 업체인 에센트라 FGE,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수출입 기업 양반 등도 거액의 벌금을 낸 기업들입니다. 아마존의 경우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들의 해외 공간에 물건을 판매한 혐의를 받아 벌금 납부에 합의했으며 양반은 동남아 일대에서 대북 제재 회피 목적의 자금 세탁에 공모하고 미국의 대리 은행들을 속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하원의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촉구하는 법안이 재발이 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브래드 셔먼 의원은 종전선언이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 의원은 1일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법안을 이날 정식으로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발의자론 로칸나 의원 등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을 중심으로 공화당의 앤디 빅스 의원 등 총 19명의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법안에는 지난 회기 발의된 법안과 거의 동일하게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국 연락사무소 개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규정 재검토 등의 조치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셔먼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북한, 미국, 한국이 동의할 수 있는 한 가지는 1953년에 전쟁이 끝났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is is one thing that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can agree on.
지난 회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종전선언 전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며 법안을 반대한 데 대한 견해를 묻는 VOE의 질문에는 나는 우리가 북한에 일방적인 양보를 하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I am not proposing that we make concessions to North Korea that are unilateral. I don't regard
셔먼 의원은 나는 1953년에 전쟁을 끝내는 것을 양보로 여기지 않는다며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전쟁에서 휴전으로 전환하는 건 북한 정부에 양보하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평화협정의 형태로 이동하기 위한 정책의 연장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우리가 북한에 다른 양보를 할 것인지 여부는 북한이 특히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양보할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과 종전선언을 해도 주한미군은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셔먼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한 적대 세력이나 반대자들은 그것이 우리의 방위태세를 약화하고 주한미군 기지를 유지하기 위해선 법적으로 전쟁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며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는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The enemies or the opponents of this bill will say that it somehow undermines our defense posture.
그러면서 이것은 미국이 방위 공약을 철회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법안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법안 발의의 목표는 평화협정이라며 법안을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한 단계가 될 테지만 훨씬 더 중요한 단계는 미국인들이 법안이 촉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는 것을 행정부가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objective is a peace treaty. Getting the bill passed through the House and the Senate.
셔먼 의원의 한반도 평화법안은 지난 2021년 5월 처음 발의됐습니다.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추진했던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초기 조치로서 법안에 명시돼 당시 한국 정부와 여당 정치인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미국 내에선 뉴욕과 캘리포니아주의 일부 한인 지역단체 대표들이 적극 나서 해당 지역구 연방 하원 의원들에게 법안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법안에 서명한 의원이 40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 진보 세력 중심의 지지에 그쳐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주류 세력의 호응도 이끌지 못해 소관상임위인 외교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이례적으로 이 법안에 담긴 종전선언 관련 조항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간의 당파적 의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셔먼 의원 등 법안을 지지하는 민주당 내 진보 성향의 의원들은 종전선언이 북한과의 핵합의를 위한 중요한 사전 조치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종전선언 전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특히 한국계인 캘리포니아주의 영킴 하원 의원 등 35명의 공화당 의원은 지난 2021년 말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 정권의 완전한 비핵화와 기본적인 인권 존중에 대한 진전 없이 일방적인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데다 한국 전 종전선언을 강력히 반대해온 영킴 의원이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법안이 외교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김 의원은 재발이 된 법안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이를 오후 4시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올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의제로 다루어지게 됐습니다.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안보리 공개 회의가 수년째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알바니아가 별도의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을 의제로 남겨두기 위해 미국이 취한 조치를 확인했습니다.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1일 미국이 북한 인권 상황을 의제로 유지하자는 내용의 서한을 안보리 의장국에 보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VOA 질의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전날 미국과 알바니아가 유엔 안보리 의장국에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 상황을 의제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서한에는 59개 나라와 유럽연합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년에 비해 2배가 넘는 국가가 동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지난 2014년부터 북한 상황, 즉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고 8년 넘게 이 사안을 안보리의 논의 사안으로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안보리에는 의제로 채택된 사안이 최소 3년에 한 번은 공개 방식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의제는 안보리의 목록에서 삭제돼 채택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안보리 이사국이 별도의 서한을 통해 이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알바니아의 이번 서한도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 목록에 남겨두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안보리는 미국 등의 요청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공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정족수 부족으로 관련 회의가 무산됐고 2019년엔 미국이 회의 소집을 하지 않으면서 안보리 북한 인권 회의는 2년간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7개 나라가 북한의 인권 유린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개진을 희망하면서 다시 회의가 소집됐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 방식의 회의에 반대하면서 각 이사국의 발언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2021년과 작년에도 미국 등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방식으로 북한 인권 회의가 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2017년을 끝으로 5년 넘게 공개 회의를 소집하지 못한 안보리는 일부 이사국의 서한을 토대로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월 국가 간 법치주의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지속적으로 옹호하고 보호하며 발전시킬 것이라며 러시아와 중국, 시리아, 니카라과 등과 함께 북한의 인권 상황을 거론했습니다.
We continue to fight against discrimination, inequity, and equality in all its forms. And it is why we are
이어 미국은 모든 형태의 차별과 불공평성, 불평등을 상대로 계속 투쟁한다며 이건 우리가 안보리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분명한 국제 평화와 안보 문제로 제기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전직 핵 협상가들이 핵 문제에만 집중하는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북한 인권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외부 정보를 북한에 유입해 주민들이 주도하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비아의 핵 포기를 이끌어냈던 로버트 조셉 전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면서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devised an alternative approach that does put human rights up front, but it's in the context of containment, of defense, of deterrence.
조셉 전 차관은 지난 28일 VOA에 우리는 인권을 전면에 내세우는 대안적인 접근법을 고안했다며 이는 비핵화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기본적인 인간 존엄성 증진 등 우리의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국가적 도구를 통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셉 전 차관은 미국과 한국이 지난 30년간 북한 비핵화에만 집중했지만 실패했다며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ose negotiations have failed time in and time out, and in fact, the North has used the negotiations as a tactical means to achieve a strategic end.
조셉 전 차관은 그 협상들은 항상 실패했다며 북한은 이 협상을 핵무기 보유고 확충이라는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술적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최대 40에서 60기로 추정되는 북한 핵무기 수가 빠르면 4년 안에 200기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 정책 실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조셉 전 차관은 김 위원장 체제가 집권하는 한 위협은 계속 커질 것이라며 이러한 위협은 미국과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비확산 체제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에 직접 나섰던 조셉 디트라니 전 국가 비확산센터 소장도 VOA에 지금까지 북한과의 공식 협상의 일부로 다뤄진 적이 없는 인권을 앞으로 함께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비핵화 진전을 명분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도외시했지만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First of all, we haven't been successful in the denuclearization talks. Right? 30 years, they have more nuclear weapons. They have more missiles to deliver those nuclear weapons. That's one thing.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육자회담 차석 대표를 지낸 디트라니 전 소장은 지난 30년간 비핵화 협상에서 성공하지 못했고 북한은 더 많은 핵무기와 운반 수단인 미사일을 갖게 됐다며 비핵화 진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인권은 항상 옆으로 밀려났지만 비핵화 진전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인권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며 열악한 인권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북한이 유엔 제재와 미국 독자 제재 해제를 원한다며 정치범 수용소 폐쇄 등 북한의 인권 증진 노력과 대북 제재 해제를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핵과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유입해 내부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I think that's one of the obligations we have is to get more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inform the North Korean people about what's going on, and indeed, hopefully,
디트라니 전 소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며 정보 유입은 지도부가 한국, 미국과 협상을 재개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어느 정도 압력을 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전 차관도 북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외부 정보 유입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believe that if the North Korean people are informed about the outside world, are informed about the corruption of their regime, are informed about
조셉 전 차관은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와 북한 체제의 부패, 그들의 비참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그들이 정권을 바꿀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28일 VOA에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 노력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면서 특히 정보 유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is access to information and the work that is done by Voice of America, by Radio Free Asia, by other radio broadcasting operations.
킹 전 특사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고 VOA, 자유아시아 방송을 비롯한 라디오 방송과 다른 정보 제공 기구들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인권을 외교의 중심에 놓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하며 UN에서 훨씬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UN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난 정부에서 중단됐던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인권 논의를 재개했다는 것입니다. 킹 전 특사는 인권 개선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우리는 전략을 개선하고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달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나라가 한국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면서 이런 요청을 한 건 이례적인데 최근 유엔 무대에서 북한과 날선 공방을 벌이는 한국의 달라진 모습과 맞물려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지난달 18일 한국 정부가 안보리에 긴급 서한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OA가 유엔 안보리에 지난달 접수된 문건을 확인한 결과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 명의로 된 서한에는 2023년 2월 18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가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는 당부가 담겼습니다. 더 나아가 안보리가 신속히 회의를 열어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을 논의하고 대응할 것을 요청한다는 한국 정부의 요구가 명시됐습니다. 이 서한은 발사 당일인 지난달 18일 작성돼 이틀 뒤인 20일 유엔 안보리 공식 문서로 접수됐습니다. 안보리는 실제로 20일 오후 3시 북한의 ICBM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한 공개 회의를 개최해 안보리의 대응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BOA는 회의 하루 전날인 19일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안보리 회의 소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엔 회의 소집을 요구한 국가가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이번 서한을 통해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들을 한자리에 모은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을 토대로 일본 정부가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별도로 한국도 안보리 회의 소집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문제를 논의하는 안보리 회의는 대부분 미국 등 이사국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었으며 이번처럼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한국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건 이례적입니다. 특히 작년 초까지만 해도 안보리 이사국의 북한 관련 조치에 한국이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것을 고려할 때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한국이 주도한 것은 큰 변화로 받아들여집니다. 앞서 한국은 작년 1월 20일과 2월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회의가 끝난 뒤 미국이 대표로 낭독한 장외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었던 일본의 꾸준한 참여와 대조적이었습니다. 이후 한국은 언론 등을 통해 비난 여론이 확산하자 지난해 2월 28일 발표된 공동성명부터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달라진 모습은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제77차 유엔총회 회의장에서도 두드러집니다. 앞서 BOA는 한국이 유엔총회 공식회의장과 군축 문제를 다루는 제1위원회, 특별정치와 탈식민을 주제로 한 제4위원회 등에서 북한의 주장에 반박권을 사용해 대응한 사례가 최소 7차례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2021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침묵하며 대응을 자제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가 나흘간 일정으로 마무리됐지만 심각한 식량난 등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전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계획경제적 성격으로의 회기는 북한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해 국가의 자존과 인민의 복리를 위해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고 농업발전의 전망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해 나가자고 호소했다고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습니다. 나흘간 일정으로 마무리된 이번 회의는 북한 일부 지역에 아사자가 나올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두 달 만에 농업 문제를 주요 의제로 또다시 소집한 전원회의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농촌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전략적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농장들에서 정보당 수확고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는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관계공사의 강력 추진, 새롭고 능률 높은 농기계 보급, 그리고 간석지 개간과 경지면적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가까운 연간에 농업 생산을 안정적인 발전 궤도에 올려세우고 농촌의 정치 사상적,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 발전에 부정적 작용을 하는 내적 요인들을 제때 찾아 해소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전원회의 결과가 역대 그 어느 회의보다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이번 전원회의가 농업 등 경제 문제로 의제를 집중시킨 이례적인 전원회의였지만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외정책 전환에 대한 고려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대외 환경이라든가 정책 기조가 완전히 대외적으로 개방적인 방식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상 기존의 어떤 노선 안에서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폐쇄적인 그 안에서 자체 해결을 하려고 노력해왔거든요. 근데 그 자체의 구조가 이미 한계에 직면해 있는 거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회의 결과 공개를 최소화한 것은 미국과 한국과의 대립 국면을 고려해 내부 문제 노출을 꺼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이번 회의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모종의 정책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난 2021년 연말 8기 4차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농업전략 이행에 주안점을 둔 회의라고 평가했습니다.
2021년 연말에 열렸던 제8기 제4차 당 중앙위 전원회의 그 내용의 연속성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농촌 광명 그리고 또 새로운 농촌 발전 전략 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열린 전원회의다. 이렇게 성격을 규정하는 게 착해요.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제시한 관계공사 추진 또는 농기계 보급 등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방안들은 북한 당국이 재정 악화에 허덕이고 있고 대북 제재로 대외 교역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또 김 위원장이 농업 발전의 부정적인 내적 요인 해소를 강조한 데 대해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시장 경제적 요소들을 오히려 문제시하고 이를 억누르겠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이물출 교수는 이번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 북한이 협동 농장원들의 책임과 생산 의욕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도입했던 농장 책임 관리제와 이 제도의 핵심인 분조 관리제 하에 포전 담당 책임제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회의에서 농장 책임 관리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면 획기적인 식량 증산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김영희 남북하나재단 대외협력부장은 식량난 상황의 심각성에 비춰 북한이 포전 담당제를 넘어 개인 영농제 등 자체 생산성을 자극할 수 있는 제도들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범적으로라도 협동 농장을 해체를 시키고 개인 영농제를 도입을 해서 농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토지를 임대해주고 그다음에 비료라든가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가서 거기에 대한 농산물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대한 걸 받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농업 생산량이 지금보다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이번 회의에서는 인민경제계획수행 규율 확립과 국가재정금융사업 개선 등도 의정으로 다뤄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세워진 인민경제계획에 대해선 그 누구도 흥정할 권리가 없다며 모든 당 조직들이 나라의 경제사령부인 내각의 조직력과 집행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들과의 투쟁을 강도 높이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산과 유통, 가격 등 내각 통제가 강화하는 가운데 기업소들이 목표치 달성을 위해 수치를 조작하거나 초과 생산물을 숨기는 등의 계획 경제의 고질적 현상이 심각하게 드러난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한범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인민경제계획이 지금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이제 이의가 있는 상태에서 기존 계획을 관철하겠다는 강행 의지를 지금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을 무시하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이 계획경제를 내각 중심으로 강화하겠다는 얘기인데 실패한 과거의 전략 정책들을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네요.
한편 이번 회의에선 최동명이 당 중앙위 부장에 안금철이 금속공업상에 최근영이 중앙재판소장에 임명되는 등 일부 인사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경제 자유 지수가 29년째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사법 실효성과 정부 청렴성 등 법치주의가 전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도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이 27일 발표한 2023 경제 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조사 대상 176개국 가운데 176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이 단체가 경제 자유지수 순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5년 이래 29년째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와 규제의 효율성, 정부 개입, 시장 개방 등 4개 항목 내 총 12개 분야를 평가하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올해 100점 만점에 2.9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2021년에 5.2점, 지난해의 3점과 비교해 계속 악화한 것으로 특히 법치주의 항목의 사법 실효성과 정부 청렴성 부분에서 전년보다 점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올해 전 세계 평균 지수는 59.3점, 아시아태평양 39개국의 평균 점수는 58.2점으로 북한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독재 지도부가 여전히 경제를 개방하거나 재편하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와 국민을 거의 파산에 이르게 한 국가의 명령과 통제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 개입 항목에선 정부가 모든 주요 활동을 통제한다고 지적하며 국가가 대부분의 제품에 대한 생산 수준을 정하며 국영산업이 국내 총생산의 거의 10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규모 군사비 지출이 부족한 자원을 더욱 고갈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의 효율성 항목에선 경제에 대한 국가의 엄격한 규제가 중앙 계획과 통제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어 기업가적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시장 개방 측면에서는 북한의 무역과 투자 방향 모두 전적으로 정부에 의해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정권의 지배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수십 년간의 재정 부실과 잘못된 자원 배분 등으로 1990년 중반 이후 만성적인 경제난과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경제 자유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 싱가포르는 올해도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스위스와 아일랜드, 타이완이 그 뒤를 이었고 미국은 지난해와 같은 2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수 평가가 시작된 1995년 이래 가장 낮은 순위로 보고서는 미국의 공공지출 비용과 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 증가를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은 지난해의 19위보다 4단계 상승한 15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의 부패가 만연하고 당 지도부가 경제활동과 금융 부분을 통제하는 억압된 경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154위에 그쳤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타이완은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최근 한국 외교장관의 발언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이 이 발언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한 데 대해서는 한국과 권위주의 체제의 강압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완 정부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와 영내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한 박진 한국 외교장관의 최근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실은 이를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박 장관은 지난달 22일 단독 인터뷰에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이어 박 장관이 타이완 해협 상황을 언급하면서 타이완을 통일하기 위한 중국의 무력 사용이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타이완 해협의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외교부는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긍정적이고 진심 어린 환영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20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현 상태 변경에 반대한다며 이 같은 관점에서 타이완 해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실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 타이완 해협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언급해온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21년 5월 미한 정상회담 이후 여러 국제행사에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해왔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중국이 지난해 8월 타이완 주변 해상과 영공에서 대규모 실사격 군사훈련을 실시했을 때 한국을 비롯한 같은 생각을 가진 여러 나라들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제17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미한일 3국 정상들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 안정 유지가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거듭 강조한 것과 윤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타이완 해협의 긴장 상황을 언급하며 일방적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힌 사실도 상기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실은 중국 정부가 박 장관의 발언을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한 데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타이완과 한국은 모두 인도태평양 공동체의 주요 일원이고 우리는 또한 독재 정권의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위주의 국가들이 공개적으로 국제 질서에 도전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는 지금 우리는 한국처럼 같은 뜻을 가진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권위주의 체제의 강압에 저항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타이완 해협과 한반도를 보호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진 한국 외교장관의 타이완 문제 관련 인터뷰에 대해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내정으로 다른 사람이 말참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강한 어조로 비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서 방사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미국의 과학자 단체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의 역할을 거론했습니다. 각국이 핵무기 실험 유예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과학자 단체인 참여과학자 모임은 1일 방사능 누출 경로에는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대변인은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방사능 오염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어떤 우려가 있냐는 BOA의 서면 질의에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공기와 지하수를 통한 방사능 누출 가능 경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하 핵실험장의 지질학적 요인과 건축의 세부적인 사항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해선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의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USC 대변인은 CTBTO는 지진 및 대기 측정을 포함해 핵실험을 모니터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실험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기 중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다면 얼마나 누출됐는지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는 이 같은 역량을 지원하고 보존해야 하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지 않은 미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가 조약을 비준하고 핵무기 실험 유예를 존중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CTBTO는 유엔이 1996년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채택하면서 발족한 감시 기구입니다. 앞서 한국의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은 지난달 21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방사성 물질의 지하수 오염 위험과 영향 매핑이라는 제목의 특별 보고서를 내고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주민 수십만 명이 방사성 물질 유출과 물을 통한 확산으로 건강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4년간 관련 문제를 추적한 결과 핵실험장 방사성 물질의 지하수 오염이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뿐 아니라 농수산물과 특산물의 밀수와 유통으로 주변국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부는 지난달 24일 올해부터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탈북민을 대상으로 피폭 전수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 방사능 누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19년 3월 2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코민테른 창립대회가 열립니다. 코민테른은 세계 각국 공산당 및 대표적 공산주의 단체 연합체이자 지도 조직으로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의 약칭입니다. 기존에 존재했던 사회주의 운동의 국제적 기구였던 국제사회주의자 회의, 곧 제2인터내셔널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제2인터내셔널에 소속된 각국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자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협력함으로써 각국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연대와 협력이 무너지고 서로 대립하고 투쟁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승리로 이끈 레닌과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은 러시아 혁명의 경험과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고 새롭게 사회주의 운동의 국제적 연대를 정립하기 위해 코민테른의 결성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2일 모스크바에서 각국의 공산당 및 좌익 그룹을 대표하는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코민테른 제1차 대회가 열립니다. 창립대회에서 코민테른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각국의 공산주의 운동을 지도 지원하는 조직으로 역할이 규정됐습니다. 1919년 제1차 대회를 시작으로 1935년 제7차 대회까지 7차례 국제대회를 개최했고 이 기간 중 각국의 공산주의 운동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지도하는 중추로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 때문에 각국의 사회주의 운동은 코민테른의 노선과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 후반 이후 스탈린이 소련 방위에만 집중하고 독일 및 일본과 각기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면서 코민테른은 그 지도적 위상이 크게 훼손되고 무력화됩니다. 그러다 결국 1943년 해체됩니다. 1956년 3월 2일 모로코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합니다. 1955년 모하메드 5세 국왕은 모로코의 일방적인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956년 프랑스와 스페인이 모로코의 독립을 인정하고 모로코는 1956년 유엔에 가입합니다. 모로코는 1912년 이후 프랑스와 스페인령으로 나뉘어 식민 통치를 받아왔습니다. 고대 시절부터는 페니키아와 카르타고, 로마 등 다양한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1800년대 중반 모로코 지역에 오스만 제국의 영향이 줄어들자 유럽 사람들이 모로코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결국 모로코는 1912년 패스 조약에 따라 프랑스 보호령이 되고 스페인 또한 모로코 남부 지역에 이푸니 지방과 북부 테투안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로코 국민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무장 봉기를 일으켰고 결국 1956년 3월 2일 독립국이 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함께할 수 있는 VOA 방송의 주파수를 안내해드립니다. VOA 새벽 방송은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을 수 있습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에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